이제 드디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기름 부었다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8장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저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사울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물론 베냐민 지파에서는 조금 유력한 그런 집안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또 사울은 용모가 뭐 이렇게 단정하고 잘생겼고 또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나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 이만하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니죠. 그의 겸손함. 처음에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 앞에 9장 21절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왕이야.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할 때 역대상 8장이나 9장에 보면 이 사울의 출신이 기브온의 후손이라고 그러세요. 기브온. 그 기브온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멸망받을, 진멸당할 그 족속이었는데 자기들이 진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떡도 쉬게 만들고 옷과 신발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조약을 맺은 그런 관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기브온 후손의 아들 곧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됐으니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된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내가 어떻게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또 오늘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블레셋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을 맞서서 내가 싸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징조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그 징조 있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봐보시죠.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이 기름부음, 안수함, 기름부음은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라는 것은 이 기름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행한 행위였습니다. 그 말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세상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수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 병고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이제 기름을 붓는 의미로 또 세 가지네요. 하나는 내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에서 또 안수하기도 하고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이제 기름을 붓는다 의미로 구약 시대 때는 기름을 붓는다 그러는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목사 장로를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해서 그걸 이제 기름 부음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2절과 2절에 있는데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려 갔던 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그랬어요. 네가 찾으려 했던 나 암나귀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암나귀 찾으러 나섰고 그 암나귀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프고 잠 못 이루고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이 암나귀는 상당히 값어치 있는 그런 짐승이었는데 이 암나귀 한 마리도 암나귀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가신 하나님, 가장 선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징조는 네가 잃어버렸던 거 걱정하지 마 이미 찾아놨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너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 네 관심은 이제 그 암나귀들이 아니야 바로 내 백성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야,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뭔만 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곧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바로 왕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바로 왕의 규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왕은 말을 군사력을 이렇게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을 늘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했는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잃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이미 찾아놨어. 이게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염소 새끼 셋을 이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댁으로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특별히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어떤 징조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요. 물론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중에서 한 사람이 떡 두 동이를 너게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두 덩이를 주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네 피로를 다 채워주실 거야. 마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너 피로를 다 채워 주실 거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더 이상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오병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앉아있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로 남게 했던 것처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16장의 말씀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응수하셨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것 가지고 얼마나 시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그 먹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시험들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두 번째 징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리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이 세 번째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 사람들 같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애원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려움. 블레셋이 아직 거기에 영문을 가지고 있고 진영을 가지고 있고 늘 공격하고 있고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사울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직분이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그 직분이 무슨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그만큼 공급하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하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지만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더 이상 잃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찾아줄 거야. 그리고 떡덩이를 주면서 네 먹을 거 해결해 줄게.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애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새 마음을 새 사람을 되리라.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열방과 같이 앉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이로부터 성령을 입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경 여전히 두려운 환경, 염려스러운 환경, 근심스러운 환경인데 새 마음을 주시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에는 그것이 근심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모든 것이 다 한계였고 다 장애물이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이 새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게 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 징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죠. 이렇게 세워진 이 사울이 나중에 변질된 것을 보면 바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은혜들이 지금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나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에 먼저 가장 손해보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그의 안에는 점점 이런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넘쳐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용두삼이 용으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마치는 것처럼 멋지게 시작했다가 참 비참하게 마무리된 인생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참 힘들게 시작했지만 참 멋지게 마무리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우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급하시는 이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거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여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자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복된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